이사야서 59장 15절 하반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었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소 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친히 아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도전과 위로와 교훈과 책망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참된 반응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밝히시고 이 말씀을 날카롭게 하셔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사오니 주님 간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고 날카롭게 하시고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깨우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정사 안에 실제로 적용되어 이 말씀에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복된 변화의 시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활발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56장부터 시작된 이사야서의 세 번째 단원의 소결론인과 동시에 그리고 59장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6장부터 59장의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잠깐 살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사야 56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언약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구원받는다라기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7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게 될 참된 언약 백성과 악을 행하는 죄인들을 날카롭게 구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장 14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삶에서 죄악을 제거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8장으로 넘어가시면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못하는 자를 또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인가? 금식하고 의식을 지키는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만 아니라 억압당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지만 59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죄악이 우리를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시편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할 능력은 물론 구원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회복시키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고 할 때 이 문제를 회복시키는 방편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장애물이지만 기도, 즉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시는데 특별히 탄식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57장 15절에서 이미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가? 그것은 세상적으로 잘났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저 정도면 참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세리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용사로 언약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와 정직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장절은 편의상 나눠놓은 거예요. 장의 구분은 12세기 때, 절의 구분은 15세기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절이 없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서를 본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에스라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혹은 에스라서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의 좀 앞부분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포로 후기 시대에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장절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본문을 볼 때는 앞에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하반절을 읽었지만 14절부터 잠깐 보시면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을 그들이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정직이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바른 것, 바른 거래를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성실이 없어졌다는 이 말은 진실함을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사회와 똑같습니다. 거짓은 쉽게 선포되고 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죠.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의와 공의, 성실과 정직이 사라지게 되면 악을 떠나는 자가, 악에서부터 떠나는 자가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욥을 가리켜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언 14장 16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을 떠난 자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인들이 도리어 위협을 당하고 있고 의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인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보여주는가 하면 부정과 불법, 불의가 난무하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회는 지혜자, 의인이 잠잠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13절에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의인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불의한 사회에서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의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이 그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보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상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성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형편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애굽에서 압제당했던 언약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16절 말씀에도 그리고 그가 보셨다는 말씀이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뭔가?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회라고 하면 이런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의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서 심히 놀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중재한다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허물어진 사이에 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렬된 틈에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고라자손의 반역 사건 때 모세와 아론이 했던 행보였습니다. 고라자손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중재한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인생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당장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일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고 그 틈을 덮을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중재자를 찾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틈을 메울 중재자가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매우 놀라셨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여겨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이 여겼다는 이 말은 사실은 놀랐다 경악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상한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시다가 상황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라야 이게 왜 이런가 놀라시는 분이냐, 사태가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난 다음에라야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경악하시는 분이신가?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항상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신인 동형론적 표현으로 읽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셨다는 자책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거나 자책할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그 마음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다는 그 상황을 보시고 이상이셨다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놀라셨다, 경악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특별히 죄에 대한 혐오와 중재자가 없음에 대한 자기 백성을 향한 궁휼, 이 정서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고 틈이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틈을 이을 수 없는 하나님과 참된 화평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이신론자들이 믿는 신처럼 초월적 존재로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역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저 마음으로만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팔로라고 말할 때 이 팔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을 가리키는 은유죠. 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가장 순수한 영이시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죠. 따라서 그분이 뭐 눈, 코, 귀, 팔, 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자기의 공의라고 할 때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를 구원하시는가? 그분 자신의 능력과 자원과 또 그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시는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1절에 나타나고 있죠. 약속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결렬된 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참되시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깊숙한 개입,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결렬된 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완전 무장을 하시는 용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보복의 속옷, 열심의 겉옷을 입으신 용사로 지금 등장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개발해낸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에서 착안해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 무장한 용사같이 능력을 입으신 그런 분으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무슨 실제를 묘사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뭐 실제로 하나님이 뭐 두고 쓰시고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옷을 입는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일을 부여받아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실제로 나서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들을 봉하시려고 결심하셨고 원수들을 봉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활이나 창이나 칼과 같은 공격용 무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의 능력과 자원만으로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는데 그는 성령과 말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요. 21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처럼 불의하고 완악하고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고 함께 하시고자 하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이 현실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범죄한 우리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아시는 그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수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먼저 하시는가 하면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공의를 따라 보복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18절에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그 원수에게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죄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적의를 가리키고 보응은 죄의 분량에 맞춰서 정확하게 분노를 쏟아 붓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심판, 즉 정죄를 당하지 않겠지요. 자, 그런데 이처럼 용사로 나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에도 나오고 42장 13절에도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용사로 목자로 왕으로 소개되었는데 실제로 이 용사이신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는지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속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악을 처단하는 이 전쟁에 능한 용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호와가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적 세력들을 멸하는 용사로 등장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붉은 옷을 입고 포도주 틀을 바른 그런 분으로 등장하죠. 바로 또 그런 모습은 요한 계시록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혈이 낭자한 그런 용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들에게 분노하시고 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복하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섬들에게 보복하신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섬들에게 보복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어서 저들이 나를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보응과 보복은 임하여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피하여 숨을 존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종들에게는 공의와 구원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공의와 구원, 구원과 공의라고 하는 성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11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여호와의 의와 구원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다라는 이 말씀은 공의와 구원, 구원과 공의가 짝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의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만족되지 않으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속상이라고 말하는데 속상 개념, 죄를 속하고 보상하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속건제를 배우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죄값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치르지 아니하시면 공의 요구를 이루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로서는 구원이요 대적들로서는 심판을 받게 될 때 인생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19절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하면서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서쪽에서부터 시작하죠. 그죠? 시계 반대 방향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 때로는 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서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세상 모든 거민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역사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게 될 때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절부터 15절에서 언급되었던 정의와 공의가 물리치는 이 현상과는 역전되는 현상입니다.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생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속자가 시온 즉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온 세계에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고 그리하여 모든 인생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요 번역이 조금 애매한 번역이 되는데 이 말씀은 대적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쳐서 깃발을 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시면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의 영이 그들을 물리실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 본문은 좀 잘 번역을 했습니다. 원수가 강물처럼 대적이 강물처럼 몰려오지만 여호와 영이 그들을 물리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온다고 말했는데 여기 원수는 누굴 가리키는가? 가나안 족속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는가? 이미 원수는 사실은 원수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패배를 당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바벨론이나 혹은 가나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며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에 패배를 당해 있습니까? 죄의 세력에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제 59장 1절부터 뭘 자꾸 문제로 제기합니까? 뭐가 문제라 그래요? 계속해서 죄를 말하고 있잖아요. 공의를 따라 행하지 못하고 정의를 따라 행하지 못하고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적은 다름 아니라 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대적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와 그 죄를 범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물리친 것은 무슨 원수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원수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원수나라는 자기 백성들을 치시는 징계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징기스칸이나 혹은 느부갓네살처럼 나라나 사람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정복하는가? 악의 힘과 죄의 힘을 정복하죠. 그 죄의 세력을 파쇄하는 것이고 이 일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독생자 예수소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소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속자가 임해야 되는 거죠. 20절이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구속자가 시온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구속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속자가 임하는가? 구속자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름 아니죠. 인간 스스로는 부패하고 선을 행하기에 무능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 안에는 언제나 부정과 부패와 불법과 불의가 난무합니다. 어느 사회나 부정, 부패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죠. 아프간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 깊숙이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이처럼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어떤 전략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들이 스스로 나라를 꾸려가야 되는데 나라를 꾸려갈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죄 문제죠. 결국 그래서 구속자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죄 오염된 인생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이유도 다름 아니라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구속주이신 분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주가 시온에 물론 임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잘 보시면 2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그 교회로서 있으면 교회 회원이 되면 교회 등록만 하면 구속주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가를 떠나는 자 이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를 떠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하면 이전에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였고 이전에는 배교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배교로부터 그 죄로부터 돌이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죄로부터 떠난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과 아울러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는 믿고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일까요? 꿈에서 환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고 믿고 회개하여 돌이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에 주목하고 본문 20절 말씀을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도 인용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죄 용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그러면서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이스라엘이 참 가지에서 꺾여버렸지만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여버렸지만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의 범죄와 실패와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꺾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가? 죄로부터 떠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 그래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고 계시는 영적 일식 현상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죄에서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그래서 큰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완악하게 행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가 있습니까?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악과 불의에 굴복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개입해서라도 죄를 물리치십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물리치시는가? 여호와의 종과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죄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42장, 49장, 50장, 53장 등등에서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의 노래를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실제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절에 2인칭이 언급되고 있죠.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말이라고 말할 때 그 내라고 하는 2인칭은 누굴 가리키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종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나타나고 있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내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신의 아들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그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원과 관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할 때 적어도 내 위에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에서 여호와는 성부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내라고 하는 인칭은 성자를 가리키겠죠. 영은 성령을 가리킬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할 때 21절에 내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가? 구속자를 보내시는 방식으로 이루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일은 사람의 바람과 소원과 사람의 어떤 청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과 약속하심에 따른 결과로서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시는가? 56장부터 논의되어 온 그 결론이 다름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도 제가 오전 시간에 언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언약이 있죠.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 혹은 구속 협약. 이게 언약 신약이죠. 생명 언약.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으로 나타나는데 인간들이 그 언약을 범함으로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의 혜택을 언약 백성들이 받아 누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의 세 관점을 주장하는 이런 신학자들은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언약에 속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언약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언약을 따라서 구속주가 임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구속주가 임하게 되느냐? 첫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또 하나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오전 시간에 살펴봤지만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죄를 멈추게 할 수 없고 흠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 준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셔야 될 필요가 있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로마서 8장을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 영, 성령이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17번이나 나타나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고 유지할 수 있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시고 여호와의 성령이 기름부터 임하신 구속주 메시아가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 이 은혜 언약의 혜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21절에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깝게 말하면 20절 하반절에 죄가를 떠나는 자를 가리킵니다. 죄가를 떠난 자가 그들이에요. 바로 죄가를 떠난 자에게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들이라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가의 여부를 다른 것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회개하여 돌이켰다면 그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있는 자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시는 구속주에게 말씀과 성령이 임한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도 말씀과 성령이 임합니까? 뭐라고 말했지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그 다음에 내 후손의 입에서와 그 다음에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그리스도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연합되어 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교회는 여호와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위로와 도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죠.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지속적인 죄와 배교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는 말씀과 성령을 반드시 가져오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극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위로도 주지만 도전도 줍니다. 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죄가에서 떠나는 자,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라면 그냥 주어져야 되는데 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느냐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무조건성 안에 조건성이 있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특강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죠.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의 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처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를 활성화시켜서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애쓰고 분투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예정을 아무리 말해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선택과 예정과 작정을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안다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택하심을 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를 그들이 드러내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사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했다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그리고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운 모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감히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때로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어떤 면에서 단순하지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항상 죄로부터 돌이키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셨죠.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든지 그럴 때 늘 돌이키는 것입니다. 반복적 회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나타나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고 성실과 정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흡사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이 그거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사야서가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떤 자에게 임하게 되는가? 죄 없는 의인에게 임하는가? 그게 아니고 범죄했지만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께로 돌이키는 죄가에서 떠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구현되고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라고 탄식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이겨낼 능력과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작정 안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에게 말씀과 성령을 기름부듯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믿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의 일들을 행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실행되어졌는지를 저희는 과거의 역사로 두고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루지 아니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켜 회개했다면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의 마음에 담지하여 이 말씀에 압도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지혜를 따라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모든 헛된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가운데 모셔드리고 끊임없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저희가 받아 누리기에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그렇게 아끼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누구의 되겠느냐라고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주께만 매인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일하며 수고했던 우리 홍숙이 성도님 주께서 오늘 부르셨습니다.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은 다 지나고 이제 참된 안식과 평안의 나라에 안기신 우리 홍석희 선생님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종국을 현실로 항상 받아들이고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종말의 날 주님 앞에 설 자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를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유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귀한 성도님의 삶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연성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